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레위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레위기서 오늘 5장 3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주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 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사람의 부정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정은 구체적으로 각종 피부병과 문둥병에 걸린 자, 그리고 뭐 유출병에 걸린 자, 뭐 설정한 자, 또 그 다음에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 또 혈류병에 걸린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과 무의식 가운데 접촉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고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정을 입은 자는 그 부정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의식상의 부정으로서 선민의 내적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외적 정결법을 교훈하기 위한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랬어요. 이 말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자기의 부정과 허물을 올바로 깨닫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이해하면 뭐 조금 더 틀린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은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무심 중에 무엇무엇 바라여라는 말은요, 거칠게 말하다, 무모하게 말하다, 함부로 짓거리다 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심 중에 맹세하여 말하다 라는 말은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허물이 된다 하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누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시대의 모든 맹세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간주되어 그 맹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했었거든요. 그러므로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순간적인 기분이나 뭐 흥분, 혈기 등으로 쉽게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경솔하게 취급하는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모독하려 했다거나 회방하려 하지 않는 것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실수로 간주되어 속죄의 죄를 드림으로써 속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5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앞절에서의 허물들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자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무모하게 발설한 여러 가지 맹세들이 있잖아요. 그 맹세를 잊고 있다가 그중 하나라도 깨닫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그냥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여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자신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가가지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이런 점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진정한 자각과 자복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런 효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 죄에 대한 자각과 자복이야말로 사죄의 첫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복하고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털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러한 고백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를 범함 받고서,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고서, 속함을 받고서 그 속죄제 제물을 드릴 때 말이에요. 그 제물의 머리에 그 손을 얹고 안수했던 그 행위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수하는 그 행하였던 것이 전하여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자복하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내가 그렇게 그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속건제라고 하는 그 속건제는 죄를 뜻하는 아쉬함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상의 측면에서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로 쓰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심히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갈을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가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이라고 그랬는데요. 각각의 용도에 따라 준비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비둘기가 허용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들의 신앙과 생활 상황에 따라서 드려야만 했던 책임 있는 제사였습니다. 특히 비둘기를 바침에 있어서 두 마리를 선택했던 것은 하나는 속죄제를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의 상징인 번제가 속죄제 다음으로 드려진 이유는 간단하다고 봐요. 속죄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므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제사도 연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는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즉 죄사함을 받은 성도만이 헌신의 수준에 이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져온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은 범죄를 위하여 먼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쪽지 말며 그 속죄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단 밑에 흘릴지니라고 요청하신 것을 봅니다. 이로 인하여 범죄자는 자신들의 부정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만일 심히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향유를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만일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가난함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운가로 에바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게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고 죄사함, 용서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시대에 누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복음의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느 누구도 너무 가난함으로 인하여 구원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는 단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본받아 따라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의미를 여기에서 교훈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 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거룩한 예물들 즉 제물 첫열매, 십일조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물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를 그릇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로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지나 실수나 경솔함 등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성물에 뉴를 끼쳤을 경우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속건제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과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겔은 구약시대의 무게로 측정되는 통용 화폐 단위인데 보통 1세겔은 한 11.4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은 30세겔은 장정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단위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적용하게 되는데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성소에 보관된 도량형으로 세겔의 무게를 측정한 단위가 바로 성소의 세겔이 되는 겁니다. 서로 막 다르니까 하나의 기준점. 뭐 우리가 그리니치 천문대 거기가 뭐 그 시간의 날짜 변경선에 뭐 처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좀 더 정확한 가치를 주기 위해서 성소의 세겔. 그러니까 이 단위는 주로 성소에 내는 세겔에 적용하기 때문에 불려진 명칭인데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만일 누군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령이라 이런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행동의 규범이 되는 여호와의 모든 율법이나 계명을 말합니다. 원래 여호와의 금령을 어긴 경우에는 속죄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속건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두 제사는 거의 구별 없이 드려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속건제물로는 흠 없는 순양을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속건제는 무엇보다도 정말 무엇보다도요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하여 그 피해를 물어주는 배상의 성격이 있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속건제물로 가져올 흠 없는 순양은 그러므로 최소한 두 선어 세겔의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사함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되어진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해야만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는 희생제물의 피로 정말 범죄자의 허물이 가려지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된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가 사함받는 것은 어찌 보면 이례적이요 모형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와 속죄 및 사함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하고 실제적인 한 제사,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원리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함받게 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구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예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능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이 말은요 사람들이 때때로 그 죄를 짓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신실치 못하여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범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모든 그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 가운데 남의 물건을 맞거나 라는 것은 이웃이 출타하면서 귀중한 물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물품을 위탁할 경우를 말한다라고 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처럼 이웃에게 물건을 맡기는 일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물품을 맡는 자는 이웃된 도리로서 성실하게 맡긴 물건을 보관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남의 물건을 맡은 후 탐심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편 부주의하여 맡은 이웃의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진실 여부를 면밀히 판별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됐던 거죠. 또 거기에 보시면 전당 잡거나 라는 경우는 이웃의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저당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함부로 유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보시면은 능봉하고도 말이 좀 어려워요. 요 말은 폭력과 사기 등으로 이웃을 협박하여 소유물을 빼앗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에 보면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때 돈을 갚지 아니하면 폭력이 또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가르침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미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